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5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민수기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명수를 장정들을 계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해요.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은 2차 인구조사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표가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기 보시면요. 왼쪽에 1차 인구조사가 이렇게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2차 인구조사가 있죠. 왼쪽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차 때 시작이 됐고요. 오른쪽 2차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 광야의 모든 그 원더링을 다 마친 다음에 마친 시점에서 하게 된 것이고 장소는 1차는 시내 광야에서 2차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압 평지에서 대상은 같습니다. 그렇죠? 20세 이상의 남자 였고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1차 때는 광야 행군을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2차 때는 군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한 이어지는 땅 분배, 유산 분배에 관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특징들은 뭐 그와 같이 있는데요. 조금 감소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만이나 되는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 2차 인구조사 도표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기 그 전 구절에 보면요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계수가 됐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합치면 60만 20대 이상의 남자 전쟁을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수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차 인구 계수가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산 분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땅 분배죠. 예, 땅 분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54절 그 밑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5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행정학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54절을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 밑줄 친 데 보시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래요. 그리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그 유산을 기업이라는 게 유산입니다. inheritance. 그 유산을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수된 그 수대로 기업의 양을 할당해서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행정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성적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감성에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전통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이건 우리가 해왔던 거였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이 자꾸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세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적게 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행정을 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많이 주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적게 주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정학의 원칙은 보니까요, 5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 유산의 그 땅의 이제 넓이는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라면, 그 크기는 인구수에 따라서 한다라면, 그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위치까지 다 좋은 땅, 사람 많은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는 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당연히 많으니까 그 넓은 땅을 줘야 되겠죠. 많은 유산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치까지 그 사람들이 다 독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치는 제비 뽑아서 결정하도록 해라. 아, 우리 하나님 참 공정하세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참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누가 어느 지파가 뭐가 어느 지역 땅을 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땅 평수는 명수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 위치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선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하면 세상에 그것과 기업과 다를 게 없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 decision making은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우리가 뽑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결정을 배후에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를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담당자로 섬길 때요, 참 재밌는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부 이제 임원을 뽑아야 되는, 선출해야 되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임원이 바뀌는데, 회장, 부회장, 뭐 총무, 뭐 각 부서 임원들이 바뀌는데, 그 임원을 뽑는데, 제비를 뽑아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로 하지 말고, 투표수로 누가 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인기도가 거기에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보자, 그리고 그 제비 앞에 모든 사람이 한번 순종해보자, 1년만 평생 할 건 아니니까 1년만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투표하는 날 제비로 했습니다. 자, 회장 제비 뽑겠습니다.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부회장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뽑았는데요, 아,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됐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인재들을 발굴해내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게 되고, 그냥 내가 인기가 많아 뽑혔다면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건데 이런 일을 맡기시나 라는 마음으로 한 1년 동안을 청년부에서 너무 잘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계속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제가 소문을 듣고는 있는데요. 여러분,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그런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원칙은요, 55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죠. 예,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분배받을 때에 그 지파대로 받는 건데, 조상의 그 지파의 이름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 내 후손들도 앞으로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후손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이 한 세대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결정하고, 그런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안목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파가 결정하는 것이, 그 지파가 부여받는 것이 그 대대손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무언가를 기도할 때 내 한 세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꼭 다음 세대들을 같이 고민하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꾸려나가시고 교회를 행정해 나가십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62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에 대한 쭉 구절이 그 나머지 부분은 나오는데, 62절 말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레위인이 개수가 되었는데요, 네, 2만 3천 명,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2만 3천 명이 있습니다. 2만 3천 명이 개수가 돼, 6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네, 62절 말씀 보여주시면 2만 3천 명이라고 개수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유산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분들이 다. 그리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저희가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받은 주의 제자들인데요, 우리가 레위인들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레위인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준 기업이 없대라는 거예요. 유산이 없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네. 한 구절이 더 있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가 네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분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특별한 이 땅의 풍요로움이나 이 땅에 남들,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어떤 그러한 것이,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포션,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며,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의 유산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분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주겠다. 이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산이 되어준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어떠한 유형적인 그런 유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 너의 유산이니 너는 정말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레위인이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설문조사를 예전에 한번 했는데 천국 가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1등이었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천국 갔는데 예수님과 안 친하면 그 천국에서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예.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천국에, 그분들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예수님을 고르자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초가삼간, 오늘 우리 본문,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 초가삼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여러분 어딜 고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초가삼간에 사시겠어요? 거기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천국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천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내가 건강해져야 될 그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내 회복되어야 될 비즈니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이 우상숭배 유혹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I am your portion. I am your inheritance.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유산이니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습니다. 하나님의 행정학과 또 우리가 레위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기시오 우리의 유산임을 배웠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예수님을 인하여 건강도 회복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비즈니스도 회복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되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